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도 시리즈를 오늘로 일단 멈추고 세번 정도 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소유관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에요.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멈추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그런지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사역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개척해라. 그래요. 그게 가장 쉬워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데가 없고 할수 있는 게 없다면 사실 개척해야죠. 아니면 목사직을 내려놓든가.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끝에 가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생활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사역자의 길은 아닌 듯 싶을 때가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사실 돈 버는 일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인들도 뭐 석기시대 사람들도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를 했는가 하면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하고 와서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저녁거리를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까이 오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가을 내내 사냥을 곱빼기로 하겠죠. 그것은 물질에 관한 거예요. 소유에 관한 거예요. 그게 하루의 삶이기도 했고 그들의 일생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힘들기는 하지만 사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돈을 버는 것과 그리고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데 있어서 소유하는 욕심이 강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버세요. 성경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돈을 벌수 있으면 돈을 버시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은퇴가 딱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아주 일찍 은퇴를 하고 후임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움켜쥐고자 하는 소유욕, 욕심 이 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됩니다. 집도 팔아서 드려야 되고 반지도 팔아서 드려야 되고 그렇게 우리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함께 쓸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부 또는 재물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모순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같은 누가복음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12장 14장에 나오는 건데 훗날에 22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것은 앞에 분에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전도하러 갈 때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그때 전도할 동안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살 때가 됐다. 이제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2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치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전도할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 내가 승천해서 가고 나면 너희들 이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야 될 때가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재물이 부유함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돈이 너무 많고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사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가슴은 그냥 새 가슴 마냥 좁아져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생활 자체가 돈은 많이 있는지 몰라도 피폐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서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했다. 아, 나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 아멘 그러고서 팔았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구원받는 것은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재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재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헌금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강조해서 시험이 들 때도 있는가 하면 그 액수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거론을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성도들이 뭐 헌금한 것이 평균 한 사람당 10달러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것도 감사헌금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하시는 얘기예요. 추수감사헌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한다. 이러면 성도들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도 헌금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관심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장애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부부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 재물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었고 그 즉시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근근히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복 가운데에는 사실은 물질의 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다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를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성경 구절에다 이렇게 밑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1절 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기를 많이 낳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 위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당대의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정직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이 땅 위에서 부유하게 되는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질에 관해서 반면에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예를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꾸지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꾸지람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돈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죠. 씨를 뿌리는데 씨가 하나는 어디를 떨어졌는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가시떨기에서 떨어졌던 씨는 자라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를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하면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물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작은 주제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은요 돈이에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제일 많습니다. 그 정도로 돈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구절들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아라를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욕심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죠. 죄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즉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재물과 관련돼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욕심, 즉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악을 저지르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낳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벌어서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의 근원이에요. 돈의 근원입니다. 물질의 근원입니다. 우리 다 잘 알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제 말씀이 이제 역대상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여와 명예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수도꼭지와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호수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호수를 대고 그 돈줄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자녀들의 학교에, 생활비에, 자동차 페이먼에 필요한 데마다 그 호수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에서 열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돈줄기의 꼭지를 열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호수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 호수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여시고 닫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두 개 주고 나한테는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얼마만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두 개 주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한 개를 주는 그런 잣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 개가 필요하다면 세 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감사하시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나 세 개 받았어. 넌 하나밖에 못 받았지. 내가 세 개 받은 거 보니까 너보다 내가 믿음은 세 배나 좋은 것 같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개를 주셨던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돈줄기를 잠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고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는 믿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 어느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맡겨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또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믿으면서 그 돈을 내 멋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어도 곧바로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가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없는 돈에 쪼개서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먹는 데 쓰고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알고 나면 또 주고 싶겠습니까? 물론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주기는 또 다시 줄 거예요. 그런데 궁시렁대면서 주겠죠. 야, 제발 좀 돈을 좀 제대로 써라. 그냥 아무 데나 쓰지 말고 그렇게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는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우리 멋대로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자막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재물의 근원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올바로 적절한 곳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은 목사한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정말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모르시나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를 가지고 이런 재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신 아주 대표적인 예, 그리고 보증이 하나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또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생명까지라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수도꼭지와 호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호수를 꼭 잡고 있는데 세상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틀었는데 호수에서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호수와 그 수도꼭지가 연결이 안 됐으면 호수에서 물이 안 나오지요. 처음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수 안에 있었던 것만 다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테이프로 그렇게 동동, 그러니까 꽁꽁 묶어 놓듯이 성령님의 인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수도꼭지에 우리를 붙여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확증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두 가지를 동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감사할 때에 겸손함이 없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몇 개를 받았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함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 그 목사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셔서 사경에도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만났는데 주보를 봤어요. 그 교회 주보를 봤는데요. 제가 눈에 이렇게 딱 꽂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뭐가 고맙네요. 주보에 당신의 이름을 썼는데 한글로는 홍길동 목사 이렇게 썼지만 보통 이제 그 밑에 한국에서도 주보에 목사님들의 이름을 영어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Reverend 길동 홍 그리고 PhD, THD, D민 목회학 박사 이런 말 하나도 안 써 있는 그냥 Reverend 길동홍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뭐가 고맙냐고. 그래서 당신 이름에 무슨 박사 이런 말 안 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보에 계속 이렇게 이름을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아마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박사학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어떤 직분,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모든 권력이나 재물까지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우습게 보거나 경히 여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들이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이렇게 책망을 해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읽고 싶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제 느낌은 이랬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무엇이길래?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힘들어서 번 것처럼,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왜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또 감사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동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족하는 거예요. 즉 만족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이 있어요. 감사함은 나에게 주신 자를 알아보고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이에요. 감사함 속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자족이 함축되어 있으며 그것은 결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 자체를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지 않고 내가 받지 않고 내게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한때는 오랜 기간 동안 불평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뭐가 부족하길래 나에게는 왜 저런 거 안 주시는데요. 그러고선 불평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평은 결국 저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했고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자신감 없이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재미있어요.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모자라는 것 있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생각해봐도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하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불평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간직해야 되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헬라어에서 한번 쓸게요. 만몬입니다. 여러분, 만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에 돈, money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물이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금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맡기다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자원해서 맡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형이에요. 액티브예요. 내가 맡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면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맡겨진 것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본래의 순수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을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가버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에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달라요. 다시요. 본래의 순수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다예요. 그래서 중심이 누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동형으로 바뀌어서는 어떻게 된가 하면 배금이란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 중심은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만몬을 이야기할 때에 본래 이 M자가 소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이 M이 대문자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우상으로 되어진 거예요. 배금주의로 돼버린 거예요. 맨머니즘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어떤 물질관이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끝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물질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물질에 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조금 헷갈리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또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누구의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들지만 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예 여러분들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달라고 하십니다. 다 달라고 하십니다. 매일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을 할 때에는 구두쇠와 같은 마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물질을 쓸 때에는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구두쇠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물질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